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집 현관에 키패드가 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만 알면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누군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누구세요? 하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했는지 아버지라고 했는지 나다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저도 자라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누구세요? 하고 반갑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아빠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아빠 아닌데? 나는 공룡이다 이렇게 가끔씩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재밌다는 듯이 계속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제가 아빠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세요? 라고 던지는 이 아이들의 질문에 제가 분명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구세요?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아빠다. 나는 엄마다 하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Christian. 때로는 습관적으로 별 감동 없이 사용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결코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참으로 무거운 단어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만든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을 가리켜서 사용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조롱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예수쟁이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는 뉘앙스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받고 멸시받던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이 단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인 사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자신만의 고유한 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유니폼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자, 그리스도인 여자, 그리스도인 교수,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직장인. 요즘 젊은 분들은 MBTI라는 심리 검사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ISTJ, 그리스도인 ENTP.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앞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이 역사적 인물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인류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바로 그분, 그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은 배우자 그분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믿어요. 나는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당신은 믿지 않아요.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은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거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이 선포가 너무나도 유치찬란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한마디로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안에는 넓고 깊은 차원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연구하고 공부해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되는 칼 바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신학자와 정치가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말은 은혜라는 개념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외쳐야 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큰 특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첫날부터 성인 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더딜지라도 돌아갈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완벽하다, 실수하면 안 된다,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감리교와 장로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장로교도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크게 보면 같은 말인데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단기간에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오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또는 예수 믿은 초기와 나중의 모습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닮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자의 고통에 참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알고 계시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 속에 바로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긍휼을 발견합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도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동기가 바로 긍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인간에 대한 긍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상 끝날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비유인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세상 끝날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양과 염소는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섞여 살았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해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는 양인지 염소인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양이다, 저 사람은 양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염소였던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진짜 염소다, 저 사람은 염소일 수밖에 없어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양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전도를 많이 했는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는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섯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는 표현입니다. 이 여섯 가지 표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들을 대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심판자인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보지 않았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한 장면 장면만을 떼어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위가 믿음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점검하려면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현대 영성가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꾸며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두 가지 말씀으로 압축해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점에서 최고의 인문학 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지극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마주합니다.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아니었는지 그날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생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타인의 아픔에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